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시골 의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신임 변호사.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호사가 있는데 부체팔루스 박사다. 그의 외모는 그가 아직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군마였던 그 시대를 이제 거의 연상시키지 않는다. 누군가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일을 깨닫게 된다. 가장 최근에 그가 허벅다리를 높이 쳐들고 대리석을 올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었을 때 나는 옥외 계단에서 경마의 작은 단골 손님과 같은 안목을 지닌 매우 우직한 법원 직원까지도 그 변호사에 대해 경탄하는 것을 보았다. 사무실에서는 이 부체팔로스를 받아들이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체팔로스는 오늘날의 사회질서 속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리고 그의 세계사적인 가치 때문에 어찌됐건 그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위대한 알렉산더는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인할 줄을 안다. 연회 식탁 위로 창을 날려 친구를 맞추는 역사적인 일도 없지는 않다. 많은 이들에게는 마케도니아가 너무 좁아서 그들은 아버지인 필립을 저주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작 어느 누구도 인도로 이끌지는 못한다. 이미 당시에도 인도의 성문들은 도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이 향할 방향은 왕의 칼이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날 성문들은 전혀 다른 쪽을 향하고 있고 더 멀리, 더 높이 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방향을 가리켜주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칼을 들고 있으나 그것은 다만 휘두르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그 칼들을 뒤쫓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부체팔로스가 그랬듯이 법전에만 몰두하는 것이 사실 최선책일지도 모른다. 그는 기병의 엉덩이에 옆구리를 눌리지 않은 채 알렉산더의 전투에서 끊임없이 울려오는 굉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한 등불 밑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고서를 읽으며 책장을 넘기고 있다. 시골 의사. 나는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급한 여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독한 환자가 10마일쯤 떨어진 마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 눈보라가 그와 나 사이의 먼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마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큰 바퀴가 달린 가벼운 것으로 우리의 시골길에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나는 모피옷으로 몸을 감싸고 진료 가방을 손에 든 채 여행 준비를 마치고 이미 마당에 서 있었다. 그러나 말이 없었다. 말이. 내 말은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겨울에 너무 무리한 나머지 간밤에 죽은 것이다. 나의 하녀는 말 한 피를 빌려볼까 해서 지금 온 마을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망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점점 눈으로 뒤덮여 차츰 움직일 수 없게 된 채 거기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 문에 하녀가 나타났다. 혼자서. 등불이 흔들렸다. 당연한 일이다. 누가 지금 이런 여행에 자기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마당을 돌아다녔다. 나는 아무런 방책이 없었다. 고통스럽고 산만해진 마음으로 나는 수년 동안 쓰지 않은 돼지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문짝을 발로 찼다. 문이 열리면서 돌적이가 접혔다 펴졌다 했다. 마치 말한테서 나는 듯한 온기와 냄새가 흘러나왔다.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줄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낮은 칸막이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파란 눈에 맨 얼굴을 내보였다. 마차에 맬까요? 그가 네 발로 기어나오면서 물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 채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 보기 위해 그저 몸을 구부렸다. 하녀가 내 옆에 서 있었다. 자기 집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도 몰랐군요. 라고 하녀가 말했고 우리들은 웃었다. 이려 형제여, 이려 자매여 하고 마부가 소리치자 두 필의 말이 기운차고 옆구리가 튼튼한 동물들이 다리를 몸에 바싹 붙이고 잘생긴 머리를 낙타처럼 숙이면서 몸을 눌리는 힘으로 몸이 꽉 차는 문구멍에서 연이어 나왔다. 그러더니 다리를 쭉 펴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몸을 고추 세웠다. 저 사람을 도와드려라 하고 내가 말하자 순한 하녀는 서둘러 마부에게 마구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그의 곁으로 가자마자 마부가 그녀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눌러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로 도망쳐왔다. 하녀의 뺨에는 두 줄의 이빨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다. 짐승 같은 놈!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채찍 맛 좀 봐야겠어! 그러나 나는 곧 그가 낯선 사람이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남들이 전부 거절하는데도 그는 자진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는 마치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의 위협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나를 향해 돌아보았을 뿐 계속해서 말을 메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요 라고 말했고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멋진 한 쌍의 말이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끄는 마차를 나는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신이 나서 올라탄다. 하지만 말은 내가 몰겠네. 자네는 길을 모르니까. 라고 나는 말한다. 물론입지요. 저는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로자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싫어요. 하고 소리치면서 로자는 자기 운명의 불가항력을 예감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나는 그녀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자물통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녀가 그 이외에도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방마다 뛰어다니며 모든 불을 꺼버리는 것을 본다. 자네도 같이 가세 하고 나는 마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나는 것을 그만두겠네. 떠나는 일도 매우 급하긴 하지만 나는 마차를 타는 대가로 한여를 해줄 생각은 없으니까. 이랴! 하고 마부는 손뼉까지 친다. 마차는 마치 강물 위의 나무 토막처럼 잽싸게 떠나갔다. 그 순간 나는 마부가 돌진해 나의 집 대문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나의 눈과 귀는 모든 감각기관으로 똑같이 밀려드는 마차의 질주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뿐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환자의 집 마당이 바로 내 대문 앞에 열려져 있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말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눈보라는 멈추었고 달빛이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환자의 부모가 서둘러 집에서 나왔고 그의 노이가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나를 마차에서 거의 들다시피 내려놓았다. 그들의 소란스러운 이야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방 안 공기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다. 내버려둔 부뚜막에서는 연기가 솟아올랐다. 나는 창문을 열어젖힐 것이다. 그러나 우선 나는 환자를 본다. 마르고 열은 없다. 몸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초점 없는 공허한 눈. 위쪽오리도 입지 않은 채 그 소녀는 새털이불 밑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나의 목에 매달려 내 귀에 속삭인다. 의사 선생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부모는 몸을 숙인 채 말없이 서서 나의 판단을 기다린다. 누이는 나의 손가방을 두려고 의자를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고 의료기들을 뒤진다. 그 소녀는 침대에서 손을 뻗쳐 계속 나를 더듬으며 나에게 자신의 부탁을 상기시키려고 한다. 나는 핀셋 하나를 집어서 그것을 촛불 밑에 검사해보고 다시 놓아둔다. 그래, 나는 욕을 하면서 생각한다. 이런 경우라면 신들이 돕고 있는 거야. 없는 말을 보내주고 더구나 급한 까닭에 한 마리를 더 추가해서 말이야. 또 마부까지 보태준 것은 지나칠 정도지. 이제서야 비로소 로자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그녀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마부로부터 그녀를 끌어낼 것인가? 그녀로부터 1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나의 마차 앞에는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말들이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된 건지 이 말들은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어찌 된 셈인지 모르겠지만 창문은 바깥쪽에서 활짝 열려 있었다. 창문 하나에 한 마리씩 머리를 들이대고 가족의 아우성에도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살펴보고 있었다. 마치 말들이 나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곧 돌아가야겠군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누이는 내가 더워서 정신이 없는 거라고 믿고 나의 모피옷을 벗겼으며 나는 그것을 허용한다. 럼주 한 잔이 나를 위해 놓여지고 늙은 아버지가 나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는 자기 자식을 내맡겼으니 이런 허물없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흔든다. 그 노인의 소견이 좁은 것이 나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진다.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한다. 그 어머니는 침대가에 서서 나를 그리로 이끈다. 나는 말 한 마리가 천장을 향해서 요란하게 힝힝거리는 동안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소년의 가슴에 머리를 대어본다. 소년은 나의 젖은 수염 밑에서 몸을 떨기 시작한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소년은 건강하다. 혈색이 나쁘고 걱정해주는 어머니에 의해서 커피로 몸이 찌들었을 뿐 건강한 편이며 단번에 침대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나는 세계를 개선하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그를 그대로 누워있도록 내버려둔다. 나는 이 구역에 고용된 의사이고 변두리 지역까지 내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곳까지는 너무 힘에 부친다. 급여는 형편없으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했다. 나는 아직 로자를 돌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야 소년이 권리가 있을 터이며 나 역시 죽고 싶다. 이 끝없는 겨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말은 죽었고 나에게 자기 말을 빌려줄 사람은 마을에 없다. 나는 돼지우리에서 마차를 끌 말을 끌어내야만 한다. 만약 우연하게도 그것이 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암퇴지들이라도 타고 가야 할 판이었을 것이다. 이런 형편이다. 나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그 사정을 모른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처방전을 쓰는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제 내 왕지는 끝난 것 같다. 사람들이 또 쓸데없이 나를 수고하게 했다. 난 거기에 만성이 되어 있다. 이 구역 전체가 나의 야종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로자까지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 수년간 내 집에서 살면서 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어여쁜 처녀. 이 희생은 너무나 크다. 이 가족에게로 떠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자구책으로라도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머릿속에 붙잡아 두어야만 했다. 이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나에게 로자를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왕진 가방을 닫고 나의 모피 외투를 달라고 눈짓을 하자 가족들이 모여섰다. 아버지는 손에 든 럼조잔에 코를 벌름거렸고 어머니는 나한테 정말 실망했는지 아니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이는 비가 많이 묻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어찌됐든 사정에 따라서는 그 소년이 정작 아마 아플 것이라고 시인할 용의가 되어 있었다.